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남모르는 속으로의 눈물과 철저한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모인다면 친교나 또 선물이라도 잘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금년에는 어린이날이나 어머니날이나 아버지날이나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효도를 계속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빠의 성천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었죠. 노래는 오기택이 불렀는데 영화의 OST로서 쓰여졌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을 보면은 이전 이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살벼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밀어주는 파경감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이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이 반야월이 작시한 것인데 참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가사입니다. 정말 이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들, 딸 살배고 행복하라는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잘 되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이 자녀에게 뭘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은 우선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러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탈무드의 교훈이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것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잘 되게 해주려고 하면은 먼저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제강점기 때에 온갖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제 우리 며칠 후면은 70주년이 되는데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이 전쟁은 5, 60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우리 자녀된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의 모습처럼 크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방법이 자녀들의 교육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 큰 자녀 혹은 분가하거나 출가한 자녀라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못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정보를 많이 알면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상황이 살세스하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 되려면 지혜가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지만은 지혜는 가정 생활 현장에서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학업을 직접 도와주지는 못해도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박사가 되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해도 얼마든지 가정교육, 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이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문도 살리고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그리고 이 다니엘과 함께 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이 3대 지혜자라고도 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 요셉 역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었으니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또 요즘처럼 마음껏 이 사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요셉이 자녀를 어디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방문한 이런 일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요셉이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7년 풍년 그리고 동년 흉년 뭐 이렇게 번갈아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흉년이 극심하는 그 시간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를 찾아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가족을 만나게 되고 모든 가족을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오게 되었을 때는 이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7년을 고센 땅에서 더 사시다가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고 이 야곱은 아들인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어디에 있는 우리 감리의 묘지에다가 묻어달라. 이게 이 창세기 4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8장을 오늘 보았는데 이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해주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손자들에게도 축복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때 요셉은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 손으로 가게 했는데 야곱이 손을 엇바꿔 가지고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본 요셉이 찾아 쪽에 있는 아버지 이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려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더 큰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간 첫 번째 목적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다른 거 나오지 않잖아요. 딱 이것만 성경에 나오거든요. 두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야곱과 이삭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자녀를 축복해주는 이것만을 신앙의 그 위대한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 각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가장이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겠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제일로 잘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고 진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두 아들을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을 이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기도를 받게 한 것을 보면 요셉 자신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많은 축복을 아이들에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할아버지 야곱에게도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를 받게 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의 축복기도를 받게 했을까요? 가정의 어른의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 가문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이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는 요셉의 축복권을 가졌다면 야곱의 전 가문에서는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 이전에는 누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이지요. 그 위에는 그 아버지 이삭이 가문의 가장 어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에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물론 잘한 짓은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야곱이 얼마나 이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지 사모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자권을 팔고 뭐 그랬으면서도 장자권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정말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받고 나니까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그가 울며 불며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까? 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이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축복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축복권은 가문의 어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많이 해줬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자기 가문의 가장 어른 되는 이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의 축복기도도 자기 자식이 받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문의 어른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축복문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달라는 이런 축복문으로 백성을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제사장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 더 하는 게 있죠. 뭘 합니까? 목회를 하지요. 혹 어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목회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적인 축복권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게 맞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고 목사가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구원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른 성도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축복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니까 아버지 날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의 젊은이들 교회의 어린이들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고 다른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 달리 말하면 그게 축복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축복 내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사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때 축도를 하지요. 그러나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축복기도가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부탁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축복기도가 있는 시간에 자녀들 많이 데리고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축복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축복의 기교란 말씀이에요. 이게 귀한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일부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은 흉년 전에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흉년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수해 오시라고 하고 하는 그 시간에도 아직도 그 앞으로 흉년이 5회나 더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흉년 들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센으로 왔어요.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30세에 와서 147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나이가 아무리 짧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흉년 전에 태어났고, 야곱이 흉년 들어서 2년 후에 애굽에 와가지고 17년이 지났으니까, 자, 지금 만났을 때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최소한 19살. 또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형은 20살이 넘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건실한 청년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장면에 요셉의 두 아들이 아주 10살 남짓한 이 어린 아이들이 출연한 것을 보게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20살 청년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식이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아기 때만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 되어도 꾸준히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병든 아버지를 찾아간 것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녀를 야곱에게 데리고 간 두 번째 목적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효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모 공경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장수하게 된다고 그러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이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해주려고 한 일이 바로 효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는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준 것이고, 하나는 효도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축복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것만이 아니라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방법은 공부나 뭐 이것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가정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효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나한테 효도해. 그러면 좀 어색하지요? 물론 어렸을 때는 말도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좋고 또 자녀들도 잘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나이 스물이 다 된 그런 자녀들에게, 분가하고 출가한 그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뭐 그런 말을 들을 자녀도 없잖아요. 다 큰 자녀에게는 말보다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뭘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욱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녀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효도하는 모습을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 다음 쭉 유언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가문에서 가장 권세 있는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한다면 요셉에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정치 권력자로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직접 불러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굉장히 다정하게 대하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장사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잘 모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사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듬뿍받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은 또 상당한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모시는 것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친밀하게 아주 잘 모시는 것은 아주 귀한 효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친밀하게 잘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강오륜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부자 유춘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달라고 해도 순종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다른 자녀들처럼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그 한 지파씩 이어받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굉장한 아주 강한 지도적인 지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준다고 할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둘이나 또 달라는 거예요. 이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도 좀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황당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자식된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이걸 보면서 아마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배웠을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도 잘 지켰어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힘들고 번거로운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런 이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자,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다시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해를 주고 요셉을 팔았던 이런 일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돼서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아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고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간접적으로 말도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 주라고 우리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셨다고 이런 말도 전하고 했지만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전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울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면서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형님들의 그 자녀들, 조카들까지 자기가 다 잘 보살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형제들과의 화목을 지킴으로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 효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동시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형제들의 그 가족까지 잘 보살피면서 화목한 가문을 이 요셉은 이루어 나간 겁니다.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철저히 아버지를 사랑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런 사랑과 효도의 본을 통해서 이 요셉은 자식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효도를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최고의 교훈이기 때문에 효도만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드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축복권을 가진 분들에게부터 축복을 많이 받게 해주고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게 만들어주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효도의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효도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좋은 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식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선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주와 함께하며 주의 도움받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